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때로는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돼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에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의 왕이야 이것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이 참 중요한데 창세기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의 그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백성을 만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백성을 누구로 선택하셨냐면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간이 필요로 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라 백성을 만드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겠죠.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이 흘러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제대로 서져야 이제 그 사람이 모델이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서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왜 미국 땅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땅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오는 거죠. 그 아메리칸 드림은 돈입니다. 명예인 겁니다. 미국에 와서 한번 내가 멋들어지게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주 멋있는 집을 짓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세계여행을 다니고 내 자녀들도 돈으로 잘 키워서 최고의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온 거죠. 이 경제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서 우리 미국 땅에 왔는데 경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로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먼 거리 여기까지 왔는데 갈다 우려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기운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사기당한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를 굶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꿈길을 찾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니까는 가나안 땅 밑으로 가면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거기 나일강이 있고 수원이 풍부하고 그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곳일 때는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과 갈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갈등과 싸움하면서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했던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평탄한 곳에만 두지를 않으셔요. 정말 사람과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떨어져 살고 싶었는데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러면서도 만나면 찔리면서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라는 내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무디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 집에 얼마나 하나님 임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들이 죽기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의 마지막 날에 누가 참석했냐면 어떤 소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여자애는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할 것 같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날 잘 모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고 간단한 걸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주는 것이 교회에 큰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라 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들처럼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 같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집회 때 무디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시냐면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아이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참 마음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마음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설교하신 목사님 앞으로 나가면서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받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무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무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 달려오는 아이를 향해서 두 수퍼를 벌려서 다가가면서 꼭 껴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꼭 껴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쭉 많이 임하시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보여지고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아이의 모습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광경 속에서 가사가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에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그 생키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14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주에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시옵소서. 당연한 게 아니죠. 주의 은혜로 내가 용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보니까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 있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예요. 부끄러움들이 드러난 존재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포장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장하고 싶어도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좋은 말만 듣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요 내가 가리고 싶은 것일지라도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겠고 너도 다를 바 없어. 아브라함이 이 정도면은 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너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드러낸 거야.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발견한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약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분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 땅에서부터 제자를 위해 하나님과 교통했던 친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난 땅까지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며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확실한데 살 수가 없네요.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 그러더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을 언제 들어가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믿음이 적용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채워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믿음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현장 속에서, 굶어 죽게 되는 이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애굽에서는 힘들어도 노예생활이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니까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에 들어가서 모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고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고 또 뭐 그 민수기는 신명기는 뭐 무슨 내용이고 말이죠. 그냥 읽어 나갈 때 말했지만 말씀을 배우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신명기는 민수기에 부록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안에 신명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민수기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저기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과정을 쭉 기록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고, 신명기는 그 여정 속에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한 38년, 39년 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면서 모세가 주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장서부터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키워드가 몇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의 언약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언약을 깨닫고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에 강조되는 세 개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언제?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먹고 살았냐?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 힘으로 먹고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지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요 푸르른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저 나무를 살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면서 걸어가면서 새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 새를 먹이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우리 입에서 절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 시험 가운데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라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굶어 죽실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시면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소리가 예배도 못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너를 가나안 땅까지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경험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드러낸 약점이 뭡니까? 두려움인가?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다 보면은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을 충분히 이해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에게 부딪힐 문제는 분명히 애굽에 가면은 문제가 생길 거란 것을 예상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자가 예쁘면은 죽여서라도 그 여자를 뺏어가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분명히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라고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방법의 하나가 오빠라 불러라, 오빠라. 아내 보고 나를 오빠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얘는 내 동생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는 오빠 오빠 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아, 65세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뭐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지금과 달라요.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직 매력 있는 그런 나이인 겁니다. 65세 되더라도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제일 힘센 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선물을 주고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한 하나님, 바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애굽을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니까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까지 빼앗기는 이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건들지 마라. 너 죽는다. 건들면 돌려줘. 걔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절절풍할 일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두 손 바짝 뜨는 겁니다. 상대가 이게 뭐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바로 왕이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파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두 손 들고 알겠어요, 하나님. 돌려드릴게요.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불이 났게 이제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너 왜 거짓말했냐? 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몇째를 걸쳐서 두째를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얘기를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아이고, 뭐 남의 아내 뭐 가리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쁘면 그냥 데려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사실 남의 아내라도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재앙 날이니까는 잘못하고 다 목숨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 나를 속였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자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치 여러분? 믿을 분도 없어요. 자식을 믿겠습니까? 남편을 믿겠습니까? 아내를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도 앞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정말 내 힘으로 된다 그럴 때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나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갈대 우르 땅에서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 것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는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을 쌓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합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순서에 따라 드린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도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어로 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 간절히 하지 않아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나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잘 안 돼요. 시설을 잘 해놓더라도 불편해요. 옛날엔 시설이 형편없었더라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방 안 얻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오살림 기도원도 자주 갔었고 하늘산 기도원도 자주 갔었고 그 외에도 여러 기도원들을 갔습니다. 그때 분위기 속에서는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문제를 만나면 상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였었어요. 그때는요 기도원에 가면 방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겨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 싸늘한 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이 돼가지고 집회 현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있는지 몰라요. 집회 끝나고 산에 가면은 곳곳에서 기도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시설들이 좋은지 몰라요. 음향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어컨, 히터 잘 들어옵니다. 전문가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 그래 이 맛이야. 교회는 그저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품위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음악도 얼마나 품위 있게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도 얼마나 이렇게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큰 교회들은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지 그저 설교는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그게 진짜 설교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믿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때가 위기 때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갈 때 우리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을 쌓으면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이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들을 때 왜 까발리고 야단이야, 왜 나한테 창피를 주고 야단이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군요.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용서하시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보셨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셨죠. 하나님 나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의 한수들을 하나님 드리셔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용서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까? 환경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내 자신을 때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되고 사명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